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장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저지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행동하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악인들과 함께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행동만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 뭐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멀리하고 순종하기를 멀리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적극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경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점차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마음대로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교만한 삶의 모습이고 악한 자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고 파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경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림을 보듯이 머리에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여 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를 이끌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들 가운데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가 네드우드 트리입니다. 이 네드우드 숲이 캘리포니아 북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레건주 밑에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 바닷가에 정말 우람한 네드우드 트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네드우드 나무는 제일 큰 나무는 100m, 105m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 하나를 잘라서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하면 방 5개짜리 5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나무가 우람하고 그리고 네드우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쭉쭉 자라가지고 참으로 보기 좋은 이 숲이 네드우드 숲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큰 나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오레건주 밑에 또 샌프란시스코 북쪽으로는 바다에서 비바람이 자주 몰아칩니다. 비구름이 자주 몰려옵니다. 항상 안개가 있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가면 막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의 공급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항상 물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화씨 100도, 105도, 110도를 가는 그 뜨거운 여름에도 네드우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쑥쑥 자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항상 씻겨지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거닐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이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 바닷가의 네두드처럼 그의 삶이 든든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영혼이 강건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함에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잘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단은 우리 앞에 막 종이 호랑이 막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막 삼킬듯이 종이 사자를 막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삼킬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에 불과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두려움아 어려움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물리치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외로움의 문제, 그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 그 문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해결함을 받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영혼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마음이 평강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 생겨요. 그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녀의 그 반란도 잘 참아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량으로 자비로 베풀고 또 같은 성도 간에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새겨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움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고백하며 밤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그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있고 기뻐하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화평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제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돼야 되고 제가 잘못하거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못해도 여러분이 막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제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함부로 화를 발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탐욕 탐심에 일시적으로 어울려가지고 막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영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혼이 샘솟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의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심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했다나 가뭄의 때나 비가 올 때나 항상 기쁨의 샘이 흐르게 하고 감사가 넘치고 오래 참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저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메마른 땅에 심겨진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라는 그 물가에 심겨온 생명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넣어주시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바로 고쳐먹고, 하나님 제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그 죄악조차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해주신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항상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축복과 반대되는 악인들의 비참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잘 자라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항상 푸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되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꾀를 내어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삽니다. 죄를 저지르기를 즐거워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사정없이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 부를 쌓고 자기만 권력을 얻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쌓은 부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부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을의 사람들을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얼마나 떠들고 있습니까? 뭐 물컵 던진 사건, 뭐 막 이런저런 욕을 한 사건. 정말이지 가진 자들이 무섭습니다. 약한 자들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가르칩니다. 희생을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기를 가르칩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공손한 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갑의 위치가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시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다. 의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의 인생이 푸르고 잘되고 형통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라는 것은 알곡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농사 지으면 또 그것을 공판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벼를 공판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좋은 벼를 선별하는데, 선풍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막 사람이 이 채를 가지고 휘둘려서 바람을 만들어야 했고, 선풍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 알곡을 딱 떨어뜨리면 벼가 막 떨어지면 알곡 밑으로 다 떨어지고, 껍질은 다 저만 침 1m, 2m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껍질은 모아가지고 부엌에 불 뗄 때 그 불 뗄 때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알곡은 모아서 그것을 곡간 안에 잘 틀이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방앗간에 가서 쌀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바로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안을 받으며 의인의 삶을 사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과 반드시 분리가 있다. 알곡과 데비드는 이 껍질들은 이 거짓말쟁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고 그들은 모아져서 저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악인들의 그 보응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닻이 없습니다. 닻.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이렇게 바다에 쭉 가다가 항구 근처에 선박이 정착할 때 배에서 쇠사슬에 묶여진 큰 막 갈고리를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갈고리가 바다의 흙에 딱 가라앉아가지고 그것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거대한 유조선이나 또 거대한 그 화물선을 싣고 다니는 이 물건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폭풍우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항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항구 밖에 정박하는데 그 거대한 닻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거대한 폭풍우가 와도 꿈쩍하지 않냐고 바다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한 인생에 닻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밀려서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닻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서 이주의적을 지르고 저지주의적을 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추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폭로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파멸에 처해지고 이제 벌어먹을 그와 같은 돈벌 근거도 없어지게 되고 그의 가정은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닻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닻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신앙,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여 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중심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닻을 여러분 안에 깊이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가? 주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그 삶의 컨텍스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은 뭐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그 중에서 머리가 좋고 그 모든 사회 환경에 빨리 적응한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맨날 뒤처지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부가 다 그렇게 머리가 스마트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약삭 바른 자는 잘 되고 막 긁어모으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이 아주 어렵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제1위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첫 번째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잡이 끊어지고 먹고 살 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온 가족이 그냥 자살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이 운명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결코 불확실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무슨 증권을 사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의의 길을 가게 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을 공급하여 주시므로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악인들은,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은 저 지옥불 속에 떨어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며 불행한 운명에 처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지옥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가는 곳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그 IQ를 믿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저 벌어먹고 육체적인 욕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의인의 천국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는데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우글거립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영혼에 그 몸에 붙어서 우글거리고 또 그들에게 불의 고통,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 불로써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이 후라이팬에 소금, 불에 소금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타닥타닥 타는가요? 그 영혼이 뜨거워서 벌벌 뜨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손이 너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를 짓거든 네 한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너를 죄 짓는 곳으로 가게 하려거든 너의 한쪽 발을 잘라버리라. 한쪽 발로 쩔뚝거리며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너를 죄 짓는 곳으로 인도하거든 너의 죄 짓는 것을 자꾸 보려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리라. 한쪽 눈 가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뭐 팔다리 잘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죄와 같이 놀지 말아라. 소극적으로 그냥 같이 놀면서 죄만 안 저지른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죄가 내 마음에 몰려올 때 주여 이 생각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여 천국에 가라.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